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죠. 근데 싸워야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헛되게 헛힘만 쓰다가 힘만 빠지고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내게 복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에 대해서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죄는 믿는 자, 신자들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는 개개인이 스스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이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기도록 이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죄를 이길 힘을 주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과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어요. 이 좁은 의미의 율법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준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죽고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후손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 주는 딱 하나의 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와 피조물의 구분점이 없었죠. 딱 한 가지였어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비로소 구분된 거예요. 이 인간의 피조물은 자기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복종해야 될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긴 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먹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워낙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게 인류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좀 더 구체적이죠. 이건 나라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말씀드렸듯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받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일종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죠.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원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약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미워하게도 할 수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줄 수 없어요.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그런 힘을 줬다면 우리는 율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고 나쁘다는 것을 알고 느낄 뿐이에요. 이길 만한 힘은 없어요.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했죠.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양이나 염소,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에 대한 그 강한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마음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양이나 소를 가차없이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게 한 거죠. 또 하나는 나 대신 죽는 양과 소를 통해서 저 양을 죽여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죄됨을 깨닫게 됐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마치 몽학성생과 같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다스립니까? 맞죠.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이 주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칙, 법칙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만류 인력의 법칙, 그럼 이 사과를 잡고 있다 떨어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맞는 게 아니라 법칙 속에서 그 사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떨어뜨리셨어? 왜 떨어뜨리시고 그래? 막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법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이 법 속에서 다스립니다. 일종의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같은 법에서 다스립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양심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양심은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되죠. 때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율법, 양심, 이 양심이 후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그 양심에 의해서 결국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정죄받아서 지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연이 자기에 났기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신자들은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립니다. 자,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말을 제가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 그래서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죠. 그러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자녀를 사랑하라 등등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네. 내가 우리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지 않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가책을 느끼죠. 스스로 잘못된 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책을 느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실제로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잠깐 느끼다가 말아요.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율법에서 정한 거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요 라고 수긍은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뭐 가족 간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수긍은 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네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왜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까? 내 자녀를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갑자기 뭐 속된 말로 훅 들어올 때가 있죠. 은혜가 내 안에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은혜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아버지나 가족이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이 사랑스럽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너 뭐 망한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면 자유선 뭐 3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복받으라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기 3번이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다?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어떤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못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누구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죄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땐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세운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서 어떤 사람은 그 법칙 때문에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법칙 아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사람하고 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마피아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서는 최고의 선을 행해도 여전히 죄밖에 저질릴 수가 없더라고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드라마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최선의 선택, 가장 선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죄밖에 질 수 없는 거죠. 그게 죄의 아래 살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 좀 바뀌어라는 거죠. 영향력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세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네 가지 방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삶들이 바뀌어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된다는 거죠. 거기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이나 윤리적인 개선을 통해서도 결코 죄 죽임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도 누릴 수 없다. 모든 성경적인 경건과 하나님과의 평화, 죄를 이기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모든 성경적인 거룩과 경건의 유일한 뿌리이다. 율법, 결국은 내가 뭔가 행동을 개선해서 행동을 바꾸어서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복음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힘이 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지적한 대로 율법의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쓴 법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신자가 또 여전히 죄 아래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법정적으로 의로워진다 그랬죠. 근데 아직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은 상태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계속 실제적으로 의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삶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은 뭐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 속에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죄가 용서받게 됐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의 원리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난 거듭났는데 난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왜 내가 계속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죄의 지배 살 수 없는데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장악을 했었어요. 점령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군이 떠나가게 됐어요. 강제로 우리나라를 장악하던 군이 떠나는데 그 군인한테 막 다리뿌링을 잡고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하고 사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점령을 했어요. 일본군이 점령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겨서 이제 죄가 떠나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바지끄레기 잡고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신자가 죄의 지배에 있는 이유예요. 딱 하나 이유예요. 왜 붙잡아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은 게 더 좋아 보여. 더 즐겁고 행복해 보이니까 붙잡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살면 사람은 힘들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사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진통제를 먹듯이 세상에 나가서 죄의 즐거움을 마시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살아. 그리고 이 교회에 또 들어오면 또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어떤 죄를 죽이고 은혜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 잊어버리려고 그래. 내가 어쨌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통제를 먹는 것 같아요. 진통제는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고통만 없어지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근본을 바꿔야 돼요. 진통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자유함을 주세요. 이 내 안에 자유함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무지, 불신앙, 편견, 악한 행실 이런 어두운 것들에 사로잡힌 것들이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죄는 속이고 강압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살게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죄의 지배가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기도 하지만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극복해가지고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도 하고 요 중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은혜의 지배 아래 더 깊이 들어가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금방 일어나고 넘어질지라도 금방 일어나서 죄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의 영향력 속에 중간에 왔다 갔다 은혜 영향력 속에 어디 지점에 있는지는 스스로 알 거예요 아마.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좀 이쪽 죄의 지배 아래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으면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안 들어와요. 예배드린 것도 별로 안 기뻐. 어쨌든 의무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드리면서 뭔가 느끼기도 하지만 별로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밑에 한번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과 교회 역사에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보다 결심이 강하고 많이 헌신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복음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다. 그들의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은 인간의 탁월한 헌신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죄 죽임을 실천하고 받은 바 은혜를 보존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결심이 강하고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신 그 은혜를 더 가꾸고 그 은혜 원리 안에 살아가면서 천천히 믿음이 강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훅 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음이 격려와 동기를 주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생겨요. 자, 힘이 생기는데 왜 동료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동기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힘은요, 일종의 엔진과 같아요. 그리고 동기는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요. 부릉. 그 다음에 격려는 기름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를 이길 힘은 갖고 있는데 이제 시동을 걸어서 그 힘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 잘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칠을 칠해야 돼요. 이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란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힘이 다 빠져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온몸에 힘이 빠져서 꼼짝도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된 것들, 뭐 시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작아 보여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그게 커 보이죠. 두려워집니다. 확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건 육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다니다가 뭔가 확 뭐 고양이가 확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천천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 당황하지 말아야 돼. 천천히 살펴보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가 판명이 돼요. 너무 감정에 끌려서 감정이 훅 넘어가가지고 무서움 속에 있으면 헛것도 보이고요, 원래 있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한 거지 하나님 안에서 나오면 강한 게 아니에요. 마치 대기업 사원이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수주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떠받들잖아요. 오셨습니까? 막. 그런데 대기업을 딱 나오면 그 사람 더 이상 떠받들지 않죠. 그 사람이 대기업에 속한 사람이니까 대우해 주는 거지 나오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다라고 그 어깨에 힘주면요 금방 넘어져요. 내가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기부여를 받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율법적인 동기부여는 이런 거예요. 마치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직분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누구한테 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맞아. 나는 뭐 미워해도 미움을 가지면 안 돼.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어. 난 사랑만 해야 돼. 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이런 게 일종의 율법적인 동기부여예요. 이런 율법적인 동기부여는요, 그 일이 되게끔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없애진 못하더라도 잠깐 입맛이 사라지게끔,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근데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운전하다 갈 때 제가 과속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그 규정 속도를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뒤에서 그래요. 아빠 왜 80km로 달려요? 그래요. 80마일로 달려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뚱뚱뚱 낮추는 거죠. 뒤에 눈치 보니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눈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발각되지 않도록 죄를 져요. 안 걸릴 게 만큼 죄를 진단 말이에요.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 홀레 TV 보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걸리면 혼나니까. 그게 율법적 동기부여예요. 그런 동기부여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순간순간 모면만 하는 거죠. 복음적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게 아파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욕을 먹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슬퍼하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통하니까. 율법적인 방법으로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천주교에서 특별히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루터가 그 수도사였잖아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계속. 왜 무릎으로 올라갔냐면 육체에 고통을 줘서라도 내가 죄된 마음을 떨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영화 보면 그 수도사들이 등에다가 자기가 채찍질합니다. 음욕이 생겨날 때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음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막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하면 여러분 고통이 오면 순간적으로 그걸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게 끝나느냐? 이제 고통이 없어지면 다시 떠오르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고통, 자기의 고통을 줬어요. 죄된 마음이 떠오르면 고통을 주고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이 연약해져서 멈춘 죄된 생각은 육신이 강해지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절제하고 고행해서 죄를 이긴다? 이길 수 없어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가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려 할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거기 보면 영혼이 소생한다 그랬죠. 죄를 내가 죗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합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었는데 그 찌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신자가 죄와 싸우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한 은혜를,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기 한번 메모 박스 한번 볼게요. 신자가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여 죄에 순종하거나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싸운 대신 단지 갈등하고만 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와 격려가 없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신자들에게는 풍성한 위로와 격려가 주어진다. 우리가 무지할 때는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가 무지할 때는 그냥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배웠어. 지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갈등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갈등이 생겨요. 하지 말랬는데 아, 자꾸 하네 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등은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갈등을 넘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동기부여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 안에 주어지게 돼서 그 위로와 격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같이 작용하는 이거를 마지막 부분에서 좀 살펴볼게요. 죄의 지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1번이 뭐예요?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 생명의 원리.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원리는 뭐예요? 죄된 삶에 내가 자꾸 그 죄를 좋은 거를 내가 죄가 좋아서 붙잡고 있는다 그랬죠? 계속 선택하는 거죠. 내가 죄를 계속 선택하면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해서 그 영향력이 커진다 그랬죠. 원리를 바꾸면 돼요. 이 원리를 죄를 내가 자꾸 선택하는 것을 은혜를 자꾸 선택하는 원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 원리가 바뀌면 저절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삶의 정돈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제 안사람이 그 GP에 가서 혈압이 좀 높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혈압이 좀 높으니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일단 약을 안 먹고 한번 좀 조절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삶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먹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졌어요. 짠 거 안 먹으려고 애쓰고요. 뭐 이렇게 고혈압이 안 좋은 음식은 좀 안 먹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뭔가 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고혈압의 건강한 육신을 만드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정돈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게 하거나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관리들을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에, 내 신앙에 내가 죄를 짓는 요소들,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환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김유신이 말을 죽인 사건에 대한 예화를 좀 아시나요? 화랑이었던 김유신. 요즘에 세계사를, 국사, 역사라는 거 안 배우나? 뭐 저희 학교 때 배웠던 건데. 김유신이 화랑 시절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생, 너무 이쁜 기생을 만나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기생 집에 매일 가서 술 마시고 기생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김유신을 부르다가 엄청나게 혼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 기생집에.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했는데 말을 타고 이제 집에 간다고 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 기생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기억한 거예요. 늘 기생집에 가던 것을 기억해서 말이 잘 알고 그 기생집에 데려갔어요. 그러자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목을 쳤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말이 있을까요? 말. 저절로 나를 끌고 가는 말이 있을 거예요. 저절로 죄악 속에 끌고 가는 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쳐내야 돼요. 환경을 정돈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그 무언가, 그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쳐내야 돼요. 이제 환경을 정돈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로 돌아가면 이긴다라는 믿음.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들을 소개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세를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자꾸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수단들, 이런 은혜의 수단들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한번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걸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걸이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대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걸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곧 만날 거라는 묵상을 하세요. 곧 오실 분이에요. 그분. 안 오실 분이 아니라 곧 오실 분이에요. 내가 가든 그분이 오든 우리는 곧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목사님 아직도 젊어요. 20대 초반이에요. 오래 살 것 같죠? 하나님께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갈지 하나님이 먼저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곧 만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무엇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뭘 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늘의 기업의 보고를 열어놓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 행복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 아들도 아깝지 않게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붙잡으세요. 주님께 우리를 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 가장 큰 행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